오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덧입은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모습이 이 고난과 질고로 얼룩진 모습입니다. 오히려 대중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오히려 버림받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악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구원 방식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은 그래서 대중에게 환영받는 종이 아니라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또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것은 생명이 가진 신비입니다. 이 갓난아이도 4개월, 5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낯가림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엄마, 아빠 또는 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이 표정이 굳어지고 또한 울기까지 합니다. 이 낯을 가린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낯을 가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핏덩이에 불과한 아이이지만 이제 그 아이도 부모를 알아보고 가족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알아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습관, 뭐 걸음걸이,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향기, 또 특별히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밖에서 계단에서 올라오는 이 소리만 들어도 그 소리가 우리 가족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 발자국의 크기, 그 다음에 뭐 리듬만 들어도 아,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구나, 우리 가족이 올라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알미 아니라 관계가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이렇게 친밀함이 지속되면서 얻어진 알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면 영웅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 흠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에 의하면 그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거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절에 어떤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그 메시아의 모습은 웅장함과 또 성경 안에서 권세를 상징하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로지 겨우겨우 자라나는 연한 순과 같은 그 줄기와 같은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향해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고 그에게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또 3절에서 보이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고난과 상함의 모습으로 얼룩진 모습입니다. 고난, 간고, 질고, 버림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의 모습과 거리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이런 모습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려하지 않았다. 또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을 세우셔서 세상의 주관자로 삼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도 않은 그 존재, 그 종을 세상의 주관자로 삼기를 작정하셨다,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장인 그 52장 13절을 보시면 이사야의 입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고난을 통해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고난받는 자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그 고난받는 종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언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특히 이 죄악에 얼룩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방법이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방법,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 그 구원 방식에 있어서 이 죄악된 땅, 이 죄악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신 하나님의 길은 고난이라는 길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외의 구원 방식은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가 바로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로부터 약 150여 년 뒤에 이 남유다도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여전히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사야는 그 회복의 메시지,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방법이 다소 의외입니다. 이방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방식이 또 다른 이방 제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방 제국인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라는 일대 왕, 이 고레스 왕을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제국의 왕,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로 설명을 합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왕을 통해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오히려 바라지도 않았던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취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로 풀려나고 결국 고토로 들어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의외성,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이 의외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을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 숨기심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헛된 기대, 인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원하는 구원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숨겨진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숨어 계시는 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 10년에서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이 유행했던 책들의 주제는 뭐 성공, 자기계발, 처세, 이러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요즘에 사실 이러한 책들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와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나온 뭐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대부분 뭐 치유와 관련 책, 뭐 미움받아도 괜찮다, 뭐 이런 책들. 그러니까 10년 전, 15년 전쯤에는 막 성공을 부르짖고 처세를 부르짖고 우리 스스로를 개발시켜야 된다라고 부르짖었는데 그 10년, 15년 사이에 그렇게 해보니까 잘안 되더라. 오히려 미움만 받더라. 스스로가 자존감이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 대부분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치유와 관련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10년, 15년 전쯤에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자기계발, 처세,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것인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하면은 성공한다느니, 뭐 아침형 인간이 되면은 뭐 성공한다느니,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별히 뭐 리더십 관련된 책들 참 많이 나왔었죠. 저는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탁월한 리더의 어떤 원형, 예수님을 탁월한 리더로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성공의 모델이었던 거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이라면 매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델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리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리더, 우리는 세상에 나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리더의 표본이 누구냐? 예수님. 이렇게 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본 것입니까? 성공과 어떤 승리,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책 제목도 있었습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 얼마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 리더가 되려고 했고, 성공하려고 했고,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려고 했는지, 이런 책 제목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공, 이 승리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이 성공과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더 나은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세상에서 탁월해져야 예수님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룬 그 성공에 의존하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받은 그 인정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10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러한 시선으로, 그 렌즈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알아듣지 못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무슨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또한 예수님은 5천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떠나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왜 자신을 숨기셨습니까? 그 추종이 자신을 잘못 알아본 데에서 이루어진 추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했던,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향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을 붙잡은 그 군병들, 로마 군병들과 자신을 고발했던 대제사장들, 또 위에 덩달아 편승했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서서 내가 살아났다고, 내가 이겼다고, 너희들은 틀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영광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고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쉽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녹아진 땅,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녹아진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자신을 숨기셨던 예수님은, 많은 이들의 추종들 앞에 자신을 숨기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될 그 고난과 그 능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는 캐리그마, 말씀 선포, 설교를 의미합니다. 쉽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예루살렘의 방식이 아니라 갈릴리의 방식,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또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될 그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방식이 아니라 갈릴리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그 성공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예수님도 높아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어쩌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그 성공과 탁월함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자신의 욕망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순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발견해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